온라인 성서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성막성서를 공부하는 19번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광야에 지으라고 했던 이 성막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소뜰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죄인이 그의 죄를 어떻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소의 뜰에서 공부했고, 또 우리가 성소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용서받은 그 문제를, 또 우리가 죄 없이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계속 유지하는 거룩함의 모습을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말씀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기도가 늘 이 믿음 생활 가운데 병영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배웠던 것 같고, 또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우리가 휘장을 열고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또 죄가 어떻게 도말되는 문제까지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그러한 문제들이, 또 용서받고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그 열망이 우리의 매일의 생애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성소의 문제들을 통해서,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거룩한 상태가 정말 하늘에 들어가도 우리가 안전한지, 그러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지성소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2300주야의 문제와 하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문제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1844년 그날 이후로는 하늘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시고 이제 하늘에 책들이 펴이고 심판을 베푸는 광경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성소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 문제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우리가 종착역에 다 다른 것 같은데,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이고 그 하늘의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앞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때, 그러면 정말로 이 땅에 마지막 세대가 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고동치고 우리에게 정말 알 수 없는 정말 희열이 느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첫째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라는 이 문제는 우리가 만물이 정말 가까웠고 마지막이 가까웠고, 베드로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드디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문제와, 둘째로는 마지막 세대라는 이 단어는 이전에 이 땅에 있었던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그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자로 선택되었다는 그러한 놀라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엄숙한 사명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11장 39절로 4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가 출현하지 않으면은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이 이제 곧 마치려고 하는 엄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사단이 고소해 놨던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백성들도 없다는, 그리고 또 특별히 자기 자신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그러한 피조물이었던 데도 불구하고 그가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놀라움으로 타락한 모습을 자기 자신이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그 엄숙한 고소를 하늘에서는 지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고소 사건이 준비되어졌고 또 기다려졌고 지금 이제 거의 이 하늘의 전쟁이 맞춰지려고 하는 이 엄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하늘에 있었던 전쟁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단이 고소한 그 문제,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로 우리 인간들이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킬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지도 않는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출현하는 것이 이 모든 하늘에 있었던 일들의 대장정의 끝을 맺는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늘에서 있었던 이 고소 사건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성경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네 천사들이 나오는데 하이 네 천사들이 하늘에 바람들을 붙들고 있으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입맞은 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15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하는 놀라운 글들을 적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14만 4천의 출현을 얘기하고 있는데 입맞은 자들의 숫자를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숫자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이 14만 4천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계시록 14장 3절에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고 이 14만 4천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바람을 붙들려고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입맞은 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내 바람을 붙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이 처지는 순간 이 땅에는 내 바람이 놓일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 입맞은 자들의 숫자를 보니까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저희가 읽었는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있는 이 특징들이 14만 4천들이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섰다 그랬어요. 14만 4천은. 아,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 보면은 시온산에 섰다 그러는데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아, 이 시온산은 이 예루살렘 그 있는 그곳에 있는 산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원래는 여부수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 뺏어오는 그런 데서 이제 이 우리가 사무엘 하에 보면 5장에 보면은 그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에 위치한 언덕의 명칭이 시온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이 명칭이 예루살렘의 중심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원래 지었던 이 성소가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 그 아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그 장소가 이제 나중에 시온으로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곳, 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던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시온이에요. 그래서 이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그 얘기는 이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섰던 사람들의 그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 이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은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14만 4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아주 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을 때 홍해를 만나지요. 아,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였고 뒤에는 누가 따라왔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었고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서 진퇴양난의 그러한 어려움 속에 그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그 놀라움, 그리고 또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났을 때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따라서 홍해로 들어왔는 모습을 홍해 건너편에서 그들이 직접 봤고 또 그 물이 닫힘으로 인해 가지고 온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가지고 와서 소고를 치고 그들이 정말 기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이 홍해에서 건지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했는지를 노래한 것이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는 이제 우리가 여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여호와의 보좌 앞에까지 인도했는지를 우리가 하늘에 가서 부를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의 특징은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14만 4천의 특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이 나오죠. 음녀가 나오고, 예, 거룩한 그러한 이 여인이 나오는데 음녀,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 말은 온갖 이 땅에 있는 거짓 이설들과 거짓 가르침에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처럼 잘못된 그러한 이론과 잘못된 가르침이 넘쳐나는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때가 참으로 과거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기별, 우리가 받는 그러한 이 메시지들이 정말로 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옳은지 안 옳은지 검토하고 알아볼 수 있는 성경의 지식들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어떤 이설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마지막 여호와의 기별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 예, 그리고 정결한 여인, 예, 음녀의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결한 여인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여기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아,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백성들이십니까?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순종하고, 예, 또 계명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그 계명을 따라서 가는 자들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온 생활의 표준이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어야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또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아 보이지만은 오늘날에 어쩌면은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들의 이목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는 길 또 나가 속해 있는 단체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고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첫 열매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제절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절기를 배우면서 그렇게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셨고 또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는 추수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보고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아 대제사장에 가서 이제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면은 이 대제사장은 그가 밭에 나가서 곡식이면은 한 단을 베어서 그 단을 묶어서 하나님의 그 성전 뜰에 와서 흔드는 요제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곡식이 아닌 그러한 과일이나 열매 그러한 것들은 한 광주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그러한 이 제사를 드렸던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첫 열매가 준비가 되어야 추수가 시작되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만 4천의 특징은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인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가 되는 14만 4천의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14장 5절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은 그 입에 거짓된 가르침이나 거짓말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어야 될 것이에요. 거짓을 하는 사람들은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거짓을 바라는 사람들은 사단에 속한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입에 거짓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요즘 세대는 너무 이 드물지 않게 보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 거짓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14만 4천의 특징은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고를 때 가장 성결되는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흠이 없는 그러한 제물을 고르는 것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흠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다 하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이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 대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러한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야 14만 4천의 그러한 무리에 속하는 자들이 될 것인데 제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이 정말로 마지막 세대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 인들이 많이 나오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하고 계속 나오는데 여섯째 계시록 6장 마지막에 보면은 여섯째 인을 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천재 지면이 일어나고 두렵고 심한 심판의 광경을 그들이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6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 6장에 그러한 문제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바로 7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붙드는 문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입맞은 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그 바람을 놓지 말라고 하는 당부를 하면서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그 입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광경을 통과할 백성들이 누구냐고 6장에서 항변하는데 그 대답으로 7장에는 14만 4천이 그 환난을 통과하고 그곳에 설 자들이라는 것들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것이고 또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14만 4천은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래요. 자,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환난을 통과한 이 백성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마지막에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종교 암흑시대 1260년을 통과하는 그러한 문제들과 또 많은 환난들이 우리 앞에 지나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어려운 앞으로 있을 이 환난들을 예레미야서에는 야곱의 환난이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이 세상에 오늘날처럼 기근이 많은 때가 없을 것이고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또 그들 자신도 이 고통과 기갈을 그렇게 당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칠재앙의 광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4만 4천이야말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과하는 백성 또 짐승의 표에 박해로부터 견디고 너전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밭에 추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꾼으로 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서 정말로 살아서 승천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인은 어떤 사람들에게 처질까요?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또 정말로 이 땅에서 나의 안위보다는 정말로 이 마지막 복음과 마지막 기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흠이 없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 속에 또 하나님의 전에서 일어나는 에스겔서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어나는 많은 가증한 일을 인하여 울며 단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을 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입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인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 공부를 하면은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며 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어떠하게 갈 수 있는지에 그러한 놀라운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또 절기 제도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절기 제도들을 공부해 보면 이 절기 제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간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 것인지 시간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공부할 때는 절기들도 공부하면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지와 또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우리가 성소와 절기를 공부하면은 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제도와 절기 제도의 그 14만 4천이 천 열매로 드러난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천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천 열매임을 그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만 4천의 복음은 결론까지 온전한 경험 결론 이 14만 4천의 복음은 결론까지 온전히 경험한 이 자들을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의 청사진인 성소의 복음을 체험한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소의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었던지를 잘 이해하는 백성이었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회복된 모든 진리의 빛을 깨닫고 바벨론의 오류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은 자들이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류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는 더러운 음료와 음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더러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자들이에요. 또 그들은 마지막 세대에 믿는 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정인 역할을 하는 자들일 것이고 또 이들이 첫 열매로 준비되고 인쳐지는 일이 먼저 생겨야 마지막 추수 사업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과거 어느 사람들도 불러본 적이 없는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14만 4천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휘년이 나와요. 휘년. 아, 우리가 절기들을 공부하는데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또 요제절, 오순절 그렇게 봄 절기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7월 1일에 시작하는 나팔절을 시작해서 나팔절, 대속죄일, 이제 장막절을 통과하는 그러한 우리가 절기들을 공부했는데 성경에는 이 절기들 외에 또 희년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 25장을 공부해 보면은 희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희년은 매 50년마다 돌아왔어요. 아, 그래서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모든 농사를 그치고 땅을 쉬게 했어요. 참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빚을 당감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매여있던 종들을 해방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것이 희년이에요. 자, 이제 지구는 거의 희년을 맞이할 그러한 때가 정말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종소리가 들릴 때 억압당했던 일하는 종들이 쟁기를 내어 던지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집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억압되어 있던 그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로 달려가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병과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사망 자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 이 땅의 온전한 희년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의 희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곧 모두 해결될 것이고 사단의 고소가 영원히 침몰될 것이고 더는 죄의 유혹이 없고 다시는 죄의 반역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 지구의 고통스럽던 역사의 교훈이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들 특별히 14만 4천의 경험은 반역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는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마지막 14만 4천이 생기는 그 이유는 참으로 중요한데 마지막 14만 4천이 생겨야 하늘에 이 있었던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고소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는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소를 해놨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단의 고소가 틀렸다는 것을 누가 증명을 먼저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인류 역사에 가장 연약해진 그러한 인간의 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이 공의로우시고 올바르고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본을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로우시고 올바르다는 것들을 그들의 생활로 그들의 성품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하늘의 고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4만 4천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들, 또 그들이 죄로부터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무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세대에 속한 이 14만 4천은 하나님에게도 또 우주에게도 또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사단은 그러면은 나중에 또 다른 고소들을 하죠. 14만 4천은 그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은 그 전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다시 고소할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빛을 다 깨달지도 못했고 안식일의 기별을 다 깨달은 것도 아니었고 건강기별을 지킨 것도 아니었고 많은 다른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고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마지막에 받았던 그 빛대로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었던 그 전에 주 안에서 잠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들도 그들에게 그 온 빛만큼 순종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마지막에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14만 4천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빛이 그들에게도 있기만 했으면은 그들도 마지막 세대를 사는 이 14만 4천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옹호하고 지키는 백성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네가 한번 봐라. 그 전에 정말 주 안에서 잠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그 성품이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이 14만 4천의 성품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증명하셔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14만 4천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14만 4천이 정말로 나타나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그 이상,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이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악 세상에 살고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14만 4천의 거룩한 품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더라. 아, 여기 보면은 이 14만 4천의 성품이 나오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마지막에 살고 있지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우리가 빛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지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무리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나의 죄들 때문에 여전히 하늘 성소에서 고통당하시는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공의로 오심을 옹호하기 위한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생활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님이 정말 쉬어 올 것들을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알려주고 있는 이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14만 4천의 특징들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백성으로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성소 문제 마지막 단락을 공부하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